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 물에서 건짐 받은 모세 공부할 차례입니다. 맞죠?
네.
먼저 사도행전 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들리우더니 어린 후에 아브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가능하다. 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점을 두고 공부해 볼 말씀은 모세의 일생 전체를 두고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40년 그것도 초창기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궁에서 자랄 때까지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으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출애굽한 장본인 분으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계획 가운데 모세는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지금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배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또 야곱의 자손들이 후손이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주 창성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단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후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시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럴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발간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보성 기둥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게 될 것도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 어느 날 우연히 발생된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일. 창세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14절.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그 사건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로 그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만 주시려고 그런 노예로 생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굽은 그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를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을 가보면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가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은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이집트는,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었고 자체 문자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놀랄만한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 초강대국이 그 지금은 완전히 미미한 나라가 되었고 그 강대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종로로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명을,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는 이집트 안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근데요, 우리나라 정책을 통해서 또 창씨개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의 문명의 그 잔재를 지금도 우리 생활 가운데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졌고 그리고 섞여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400년 동안 그 찬란한 문명 가운데 종로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작했을 때처럼 요셉의 가족들로, 총리 대신의 가족들로 계속 교훈을 받았다고 칩시다. 400년 동안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했고 또 나일강신, 아주 많은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대를 받았다면 계속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우대를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 귀화됐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7장 찾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었던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까 출애굽 1장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때 430년간 다른 민족에게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다가 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아주 부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나오게 된다는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과 연결되죠. 그리고 그때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궤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노예로서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그들의 어린아이 중에 남자인 파수에 걸려서 죽게 하라고 그것을 맨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나일강에 걸어서 죽이라고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밀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유학하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왕이요. 이집트에서는 이 바로는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 태양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에게 직접 명령을 듣죠.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애는 그는 살리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더라. 네, 이건 충격적인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태어나는 데까지 그리고 모세가 갈상자에 담겨져서 물에 끼워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모세를 물에서만 갈상자에서 물에서 던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 이전에 그 배경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숨어있는 것.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은요. 이 일은 지금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애굽의 현실은 굉장히 살벌했던 시대.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 여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오히려 공경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겠습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며 사업하는 하나님을 통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성대하시지라. 다음에 명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근데 그렇게 되면 숫자가 줄어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약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 더 방송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산파들에게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그게 되고 숙포로 돌아가 버렸죠. 안 되니까요. 이 바로는 이제 공공연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했지만 이제는 모든 신민에게 명합니다.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는 살리라 하였더라. 예. 이제 모든 신민이 그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들 다 하수에 던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 고통과 그리고 이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경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엄마 아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보겠습니다. 20절에 이 출애굽기 6장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네, 그 계보 가운데 아므람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 모세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든 시민은 들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게 내어버리라고 말을 한 그 바로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아므람과 요게벳 또한 모세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요.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켰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감출 수 없으니까요. 이제 이 모세를 갈상자에 끼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어머니로 숭배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띄워버립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짓는 치라고 아이를 어디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과 나무 짐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결국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석 달은 부모가 목숨 걸고 지켰지만 그 다음에는 이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요. 40년, 먼저 40년은 궁에 들어가서 이 애굽 땅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애굽의 궁중에 있었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운 모세는 자기 형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 가장 시작되어진 부분은 하나님 손에 이 모세를 맡긴 부모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섬김을 온전히 유지시켜 주시는 그 모든 계획과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 섬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구세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아주 귀한 선지자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 구원이다 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지. 예, 하나님의 친백성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수고하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서 던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칭함을 입게 된 것도 모세의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지고 나서 그 아이를 모세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요,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의 초창기의 모습, 제일 처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리고 있을, 모든 부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위치에 있었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누룩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는요, 아니 지금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봐도 아주 놀라운 그런 문명을, 문화를 갖고 있었던 애굽에 지금은 많이 세팅되어진 것을 좀 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이 세팅되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요, 아주 최고로 번영했고 그리고 아주 강성했었던 그 당대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보고 있었던 이 모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그것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걸 포기해요. 그게 쉬운가요? 아닙니다. 모세를 길렀던 분은 모세를 육신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그런 뒤에 배경이 되었던 분은 바로의 공주. 그렇지만 모세를 실질적으로 키웠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그렇죠? 가시상자에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 이를 모세라 하리라. 그건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요, 그 아이를 젖을 물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섬김을 가르치고 그건 바로의 공주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겼죠. 가시상자에 띄워서.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어머니 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아이가 자랄 동안 어머니가 어머니의 품 속에서 그 사랑과 또 하나님 섬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시키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힘과 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만일 애굽 땅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혼자 살았어요. 자기는 애굽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한 사람의 종으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모습입니다. 바로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땅에 내리는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귀한 일꾼으로서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애굽 땅에 직접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애굽 땅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것을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건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히브리서 2장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도 비교될 수 있는 일.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육성 마음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시니. 예. 예수님은요, 죄의 종교였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는 애굽에서 종으로 평생을 살았던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죽노릇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 죽노릇 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교였던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예,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일, 모세가 태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남자아이들을 다 화수에 던져서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바로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을 그들 가운데 주셨고요. 그들 가운데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 남자아이들을 화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안 내렸다면 바로 공주의 손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간 이 모세가 어머니로서 양육을 받지 않고 바로 공주의 손에 계속 양육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행하신 걸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에 어떤 한 가지 일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획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사람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순간부터 그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계속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 보셨을 거예요.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태인 유리언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독일 월드컵. 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학살했던 그리고 그런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요, 이번 월드컵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일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학살했던 것을 지금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또 그리고 그런 학살 기념과 홀로코스트를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오픈하고 그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이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그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그렇죠. 멀지 않습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오픈하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 동안에 빌드버그비에 있었던 것도 아시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 깨어 주님 앞에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번만 더 적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것과 이제 얼마 있다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한 온전히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이제 충성하는 일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더욱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이 어린 영혼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더욱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낮춰주시고 더욱 하나로 모아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